2. 회당에서의 오후. 그 다음 안식일, 회당의 오후 예배봉사에서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의 설교를 강론하였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왕국에 대해 설교했었다. 회당의 목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안드레가 가르쳤었는데 그의 주제는 새로운 길이었다. 이 특정한 시간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도시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는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관습에 따라 첫 번째 본문을 율법서에서 택하였고 출애굽기의 구절을 읽었다.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빵과 물에 축복을 내리시고 너희로부터 모든 병을 제거할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본문을 예언서로부터 택하고 이사야서의 구절을 읽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민족을 덮겠지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떠오를 것이며 신성한 영광이 너와 함께 있음이 보일 것이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이 빛으로 나아올 것이며 많은 위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빛의 밝음에 항복할 것이다. 이 설교는 종교가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예수의 편에서 기울인 노력이었다.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도 주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정 많은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사랑하지만 그는 가족의 각 개별 존재 구성원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들을 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가가야만 한다. 집단으로서 너희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개별 존재로서의 너희 각자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존재인 믿는 자에게 순수한 개인적 체험이 되도록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사랑 그리고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가 자기 민족을 돌보신다는 것,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왔지만, 그러나 나는 더욱 위대한 진리, 많은 후기의 선지자들도 역시 파악했던 하느님이 너희를 너희의 각자를 개별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너희 가운데로 온 것이다. 이 모든 세대에 너희는 민족적인 혹은 종족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개인적인 종교를 주려고 왔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도 새로운 관념이 아니다. 선지자들 중 일부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쳐 왔으므로 너희 중에서 영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날에는 사람들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왔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사악한 불의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가 시리일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그날이 올 것이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데리고 오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까지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내가 주님을 아느냐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개인적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러한 약속들을 읽어왔지 않았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바로 오늘날에 너희가 바라보는 것 안에서 충만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가슴에서의 관련사로 만들라고 너희 자신을 하느님에게 개별 존재로서 관계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더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너희 각자의 가슴을 찾아 나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는 자연 본성적 인간의 가슴은 모든 것에서 속임이 가득하고 일상에서 자주 절망적으로 사악하다고 경고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또한 에스겔이 종교는 너희의 개별적 체험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 조상들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잊지 않았느냐? 너희는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였다 보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렇게 모든 혼이 내 것이다. 아비의 혼이 그러하므로 아들의 혼도 마찬가지 그러하다. 오로지 죄를 짓는 혼들만이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그가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했을 때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예견하며 말했다. 내가 새로운 가슴을 또한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새로운 영을 내 안에 넣어둘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이 한 개별 존재의 죄로 인하여 민족을 벌 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믿고 있는 자기 자녀의 하나를 민족의 죄로 인하여 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개별 구성원이라도 그 가족이 실수한 것에서의 그리고 집단이 저지른 범죄에서의 물질적인 귀결로 종종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더 좋은 국가 혹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별 존재의 진보와 깨우침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뜻으로 바라는 것은 사람이 이러한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는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창조자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그처럼 되기를 추구하기 위하여 내주하고 있는 영의 신성한 충동에 창조체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파라다이스 생애의 영원한 상승을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사도들은 이 설교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왕국 복음이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별 존재에게 향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더욱 충분하게 깨달았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식일에 했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가르쳤다. 예수가 말을 막 마쳤을 때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동요되었었던 한 젊은이가 간질병에 격렬한 발작에 잡아채어서 몸을 떨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로잡힘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의식을 회복하면서 어떤 꿈을 꾸는 상태 속에서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온 것입니까? 예수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에 그 젊은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 속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즉시 깨어났다. 이 젊은이는 더러운 영이나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통상적인 간질병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배워왔었다.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믿었으며 자기 질병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 행동했다. 일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현상은 더러운 영의 현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이 사람으로부터 악마를 쫓아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때 그의 간질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해가 진 후 그날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이 사람이 실제로 치유되었다.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에 예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소위 악마를 쫓아내는 이들 행동과 관련되는 모든 언급을 피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악마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오순절 이후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이 평범한 사건의 결과로서 예수의 오후 설교가 결론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회당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악마를 쫓아냈으며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했다는 보고가 가버나움을 통하여 두루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안식일은 그러한 깜짝 놀랄만한 소문이 급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퍼져나가기에 꼭 알맞은 때였다. 이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주위의 모든 작은 마을에도 전달되었으며 일반 사람의 다수가 그것을 믿었다. 예수와 열두 사도들이 그들의 본부로 삼았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과 집안일은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거의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베드로의 집은 세베대의 집과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들렸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 날 동안 몸이 떨리고 열이 나면서 병으로 아팠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병으로 아픈 이 여인을 내려다보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안과 용기의 말을 하고 있을 무렵에 우연히 그녀에게서 열이 떠나갔다. 예수는 회당에서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기 사도들에게 설명할 겨를조차 아직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이 너무나 신선하고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나아가 가나에서의 물과 포도주가 상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우연한 사건을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라고 잡아챘으며 그들 중 몇몇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도시에 두루 걸쳐서 이 소식을 퍼뜨렸다. 베드로의 장모이나 마타는 말라리아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예수에 의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진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회복은 세베대의 집 정원 앞에서 발생한 비상한 사건과 연결되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적을 찾아 나서는 세대와 기적을 마음먹는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우연한 일치들을 예수에 의해 또 다른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기 위해 어김없이 잡아챘는데 이들 경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